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울기로 결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신 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죽고 사로잡혀가고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53절과 5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 구덩이는 아마 팔레스타인 같으면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속에 파놓은 그 움푹한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런 구덩이에 던져지고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읽으면 예레미야도 이런 구덩이에 던져진 예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 구덩이에 던지고 위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또 예레미야 예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거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였던 거예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은 우리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부자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배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우리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모든 상황이 다 이렇게 어떤 절망 속으로 몰려 떠밀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다루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잘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방이 다 막힐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지혜를 배워서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부여잡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명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이럴 때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어떻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고백하느냐 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애가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혹은 언약의 원리에 기초해서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앞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사람이 다 죽고 사로잡혀 갔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선명한 거예요. 40절과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돌아가자. 손을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생의 어떤 돌파구 혹은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이거나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죠. 평소에도 이 선지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고통과 슬픔과 수고를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늘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분의 손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다고 고백하고 인정해요. 42절과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 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도다. 사실 이거는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이제 재앙이 밀려 닥친 거죠.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는 기도도 상달되지 못해요.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난번 예레미야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처지에 빠져든 거죠. 4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비슷한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이거는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처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읽을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우리가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값싼 은혜에 길들여져 있다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편들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받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실 우리 시대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틀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야말로 장난감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가 상당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면서도 하나님은 늘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성질대로 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만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애가를 읽을 때 또 이런 고통과 탄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찾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철없이 살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도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시고 엄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절망이 밀려닥칠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을 보시면, 48절부터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건져주실 때까지 이 애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시내처럼 흘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48절은 흐르는 눈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49절, 50절은요, 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시내처럼 흐르게 하겠다고 이 선지자가 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속이 너무 상해요.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1절과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자기가 마치 사냥감처럼 쫓기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여인들을 보니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절망 가운데 내몰리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겠다, 이렇게 작정,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깊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뭐가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거의 막 내몰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 울기로 작정해야 될, 결심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쭉 묵상하다가 보면요. 주어가 계속 달라져요. 주어가 달라진다고요. 딸 유다, 딸 시온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가 2장 앞부분에는 계속 나, 내 뭐 이런 표현 나왔다가 한 스물 몇 번 나와요. 스물 몇 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등장해요. 예루살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였다가 야, 우리가 함께 짊어지자. 함께 짊어져야 될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문제가 아니고 남의 고통이 내 문제인 줄 알게 되고 남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떤 사명,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인 줄 알게 되는 뭐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남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문제처럼 짊어질 줄 아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또 울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울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보살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할 때까지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겠다. 그렇게 흐르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선한 역사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